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사대교회 의사자에게 변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율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기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존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자리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만 십자가 그 사형을 그때 당했던 것이 아니고 두 강도도 십자가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십자가가 아니고 각기 다른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두 강도는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죠. 항상 십자가면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지 예수님 양편에 그 두 강도가 있었다. 우리가 이것은 그게 무슨 그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그 두 강도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던가 또 한편 강도에 대한 예수님에게 했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왜 그 두 강도가 등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두 강도가 등장할까?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또 하필이면은 예수님을 두 강도의 중심에 세우고 세 십자가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고 두 강도는 예수님 양쪽에다가 나란히 세워가지고 처형을 하게 했느냐. 우리가 이 점도 심심하니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그게 뭐 우연이 아니냐 뭐 어떻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자체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또 별 의미도 없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것도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몽땅 다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 그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또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와 세운 바 같다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지금 알려주고려고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뭔가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계시하려고 하는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한 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하나에 뭔가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항상 그러한 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한 두 강도 이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도 된단 말이죠. 예수님 혼자 처형을 당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때에 두 다른 강도를 같이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그 53장 12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 이사야의 말은 그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은 범죄자 중 하나로 그렇게 그 낙인 찍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범죄자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럼 결국 이사야 말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못 바뀌는 겁니다. 그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주했던 그런 이유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두 강도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강도와 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한 게 아니에요. 두 강도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을 기준해 가지고 한쪽은 죄인이고 한쪽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쫙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두 강도가 있는 것이고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이유예요. 그게 누가복음에서 그게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 두 강도가 서로 대화하고 했던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강도가 서로 다릅니다. 죽어야 될 죄를 저지른 사형수다는 거, 이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형수다는 거, 나쁜 사람이라는 거, 이건 똑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각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쫙 갈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뭐라 했냐면은 그 이런 말 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은 너와 우리를 구제하라, 구원하라, 이런 말을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강도가 나무라죠. 그 누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동일한 청지를 받겠어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가 다른 게 뭐냐면 한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강도는 뭐냐면은 우린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 행한 일에 보응을 받아 죽는 거, 죽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절대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죽는다. 이게 다르단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다시 말해서 당신만 구원해라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 같이 구원해라는 것이죠. 이게 두 강도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한 강도는 우리 행한 일 때문에 보응받아 죽는 게 당연하다, 이게 한 강도고, 다른 강도는 예수를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구원받고 싶다, 그런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를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간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는 사람 예수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의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를 말하잖아요.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는 육신이 살고 죽는 관심을, 이미 육신은 죽어야 될 육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는 게 맞다 보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것은 내 육신 말고 또 다른 것을 이 강도가 지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 육신 말고 다른 것. 내가 죽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당신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결국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나라, 이 예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왕인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한편 강도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두 강도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강도는 불쌍히 여김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내 육신이 구원받는 이게 관심거리고, 한 강도는 난 죽는 게 당연하니까 육신 사는 관심 없고 오직 당신 나라에 내가 불쌍히 여김받는 이긴의 소원입니다. 이게 두 강도의 엄청난 차이예요. 결국에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 세워졌는데 그 새 십자가는, 새 십자가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전체 운명을 담아가지고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 모습을 보여준 게 뭡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고 소리치는 그 강도, 그게 바로 세상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죽일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행악자인데, 행악자니까 보응받아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자기를 죽은 마땅한 행악자로 안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평강도 모습입니다. 근데 그 속에 진짜 예수를 아는 신자님 존재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자기를 죽어야 마땅할 자로 뽑는 거. 내는 행악자다. 죽어야 마땅한데 행동 때문에 보험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 그러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죠. 예수님 기준해 가지고 그 두 안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쫙 양편으로. 그게 바로 새 십자가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간단하죠. 자기를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보는 겁니다. 내 행동 때문에 난 보험받아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람을 꼬이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한평강도 똑같이.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나라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내 비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 이 말 너무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저는요 이 한평강도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을 꽉 채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제 마음을 꽉 채워버립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죽어도 너는 낙원에 있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그러면 아쉬울 게 뭐가 있는 거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주와 함께 낙원에 있다면은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죠. 결국 자기를 죽어야 될 자로 보지를 못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를 비방하는 그 강도가 바로 예수를 십자 못 박은 군중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신자가 된다면 어떤 모습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내가 죽는 건 내 행위 때문에 보응받아 당연한 것이니까 내 죽거나 관심 두지 마시고 그저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겸손한 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신자의 상한 심령이라 그 말입니다. 상한 심령이다.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신자고 그 마음은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이 오직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우리가 얻어낼 것도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불쌍히 얘기해달라는 그 마음조차까지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 주어지는 마음인데 은총인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얻어낼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주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에는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게 진짜 예수를 아는 신자의 심정입니다. 그 한평강도가요 자기를 죽은 마땅한 인간을 평가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많이 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도 신앙행위 했다는 게 나온 적이 없어요. 결국 인간이 헷갈아 배우는 것은 주님이 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강도의 구원이 그 강도의 신앙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도의 구원은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진 겁니다. 이런 결론밖에 없어요. 공짜로 주어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용서, 오직 그것만을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생명체 기록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당연히 세상에서 부유한 것이나 권세를 가졌다는 것 이게 하등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하죠. 신자의 참된 기쁨이 뭐냐? 귀신들이 나에게 항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이 나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생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 기록된 거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자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에 사대교회에 쓴 편지인데 일지로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한 두 강도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뭐가 살고 뭐가 죽은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산 것은 뭐고 죽은 것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만이 사대교회처럼 네가 살았다나 죽은 자다 이런 말을 안 듣게 될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지금 힘쓰라는 뜻을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과연 신자로 사는지 아니면 죽은 자로 사는지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흔히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교회를 평가를 못해요. 하나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담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할 때 뭘 보고 평가하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평가합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알아가지고 그 기준을 내세워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알아가지고 그 기준 가지고 우리를 보면 되지 않냐면입니다. 인간의 기준 내세우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은석교회가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받기 이렇게 합시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한 시각은 이런 것인데 이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알아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은석교회 좋은 평가받자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모습을 지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살았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 또 이걸 우리가 돌아올 필요가 있죠. 하나님 보기에 죽어있는데 우리 스스로 살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사대교회 얘기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죽었다, 이 교회는 살았다 그런 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또 주로 목사들이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데 이 목사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담임하는 교회가 만이로부터 살았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칭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소문하는 것, 이 유혹을 목사가 벗기가 무진장 힘들어요.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라는 그 눈에 보이는 교회에 떠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교회를 벗어버리는 그러한 그 시각이 아니라면은 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그런 그 칭송받기를 원하는 유혹을 벗기가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해요. 그런데 목사나 교인들이나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런 그 평가를 할 때 뭘 보고 그런 평가를 하느냐.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 뻔히 알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되는 건 간단합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행사거리, 일할 거리를 잔뜩 만들면은 교인들은 그 일에 열심을 무진장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가요 막 이래저래 활발하게 뭐 일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럴 때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일할 거리 망따 만들어내고 교인은 그런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부지런히 나오고 기도할 때 두 손 들면서 뭐 주여 소리치고 야단부서 떨고 뭐 찬송할 때도 막 바수집 부르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구제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열심히 많이 내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 눈에 보이는 활동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살아있다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죽어있는 어떤 교회가 뻔하지 않습니까? 겨우 주일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새벽 예배를 나오나 모사 똑같이 뭐 전도를 하나 뭐 교회 이런저런 행사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교회는 다른 사람은 죽어있는 교회로 평가받는 게 딱 맞습니다. 딱 은속교죠. 이게 뭐 죽어있는 게 딱 은속교란 말입니다. 그래 목사가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게으르다느니 죽어있는 교회라느니 뭐 침체되어 있는 교회라느니 이런 소리 들으면 화를 무진장됩니다. 왜 그러냐? 왜냐면 목사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존심 상해서. 그래, 내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위신 문제거든요. 내 능력 문제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것저것 하게 되고 닥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갖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건 관심 없습니다. 이건 관심 없고 내 교회를 내가 자랑하겠다,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밖에 안 돼. 제가 지금 이한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고 제가 지금 한 말을 평가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말이 틀린 말이니까 맞는 말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뭐또 긴가민가해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몰라서 하는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는 거죠. 근데 대답들이 많잖는데 나도 찝찝한데.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말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 말에 틀렸다는 말을 안 해요. 모든 교회가 다 맞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또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뻐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는 안 삼는다는 거. 이게 딱 틀려요.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안 삼는다. 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것은 기쁨의 대상이 될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건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은 다른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쁨의 대상 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게 부모한테 큰 기쁨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단 말이죠. 저도 우리의 공부 잘하면 기쁨이, 그 기쁨이 돼요. 또 돈을 벌기는 그것도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그걸 기쁨이 있는데, 아, 이걸 기쁘면 안 되지, 억지로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돈이 벌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우리 한지도 집 사면 기쁘잖아요. 집 사게 되고, 애가 공부 잘하게 되고, 이거 다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런 기쁨이 있는데 억지로 기뻐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기쁜 건 당연한데, 그런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이 다르단 말이죠.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긴 한데, 그걸 기쁨의 대상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요, 교인 하나 교회 오면은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쁩니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요. 교인 수가 불어도 그게 안 기쁠 목사 있습니다. 다 기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새로 오면 기뻐요. 또 교인 하나가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면은 그거 덤덤하게 따라와 있을 목사가 없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 아프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나 새 교인이 오면 기쁘지만은 그걸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혹시 모르면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요, 뭔가를 갖다 기쁨의 대상 삼아버리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기쁨의 대상 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는 게 부모한테 기쁨이라겠죠. 이건 상 어떤 부모라도 이걸 뭐 벗어날 수 똑같단 말이죠. 공부 잘하면 기쁘고 공부를 못하면 근심거리 되고 성질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당연하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을 기쁨의 대상 삼아버리면은 자식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것을 기준 삼아 대한다, 그 말이죠. 항상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부하고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용돈 주기 수하면은 그냥 어디에 쓸래 물어보고 주면 되는데 공부를 못 어떻게 합니까? 공부도 못한 돈 타령 하면서 또 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못하니까 돈이 달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식 공부 잘하는 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는 모든 자식을 대하는 게 공부를 잘하고 못한 이걸 기준과 대하더라고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용돈 팍팍 주고 못하면 안 주고.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겠죠. 이제는 공부 잘하는 기쁨 대상 되어버리면은 결국 그게 기준 돼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교인 새로 오는 게 기쁨을 대상 삼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인들 보고 새 교회 많이 끌어오라고 강조할 뿐이죠. 결국은 전도하라고 닥달할 수가 없기에 내 기쁨을 성취하려고 교인들을 이용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유일한 기쁨으로 대상, 기쁨의 대상 삼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라.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지만 또 다른 기쁨도 함께 하자. 이게 현재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교회 모습입니다. 결국에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기뻐하지 이런 말을 하지만 진짜 기쁨의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았다나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것이 바로 사도교회의 모습 그들잖아요. 이 사도교회가 우리는 스스로 살아있다 이런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또 일부에서부터도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도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가지고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았지만은 죽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소위 살아있는 교회란 평가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교회니 온누리 교회니 많은 교회가 저게 살아있는 교회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기준 뭐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구제 성경 많이 하는 이걸 가지고 평가하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활동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것저것 많이 시킨다 해서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석교회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겨우 예비만 모이고 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을 옳은 것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뭔가 조금 혼란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부흥한다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서 또 아무것도 안다고 해서 교회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란 말이냐? 하란 말 하지 말란 말이냐? 뭐 이런 혼동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혼란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행동이 자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았다 죽었다 말씀하는 것은 인간 행동 보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부지런히 했다 안 했다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가 부지런히 활동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라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죽었다 평가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석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교회들에게 이것저것 하라는 그런 말을 안다 해가지고 은석교회가 옳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헌금을 강요하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를 이것저것 해라고 지시하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참 많이 혼동을 해요. 전에 제가 한무리교 임세일 목사 그것도 이런 혼동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 교회의 다움이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 우리에게 목사 헌금 강요를 하네. 참 옳은 목사야. 그게 바로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 여기에다 기준 두고 있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석교회를 남에게 말할 때에도 우리 은석교회는요 헌금을 강요 안 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를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 말 듣고 따라온 나온 사람은 교회 돈 안 내려고 나오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점을 갖다가 교회가 뭘 하고 안 하고 목사가 뭘 하고 안 여기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도교회를 보고 죽었다 할 때 그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이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이 사도교회의 행위에서 뭘 못 찾습니까? 온전한 것을 못 찾고 있죠.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게 없는 거. 그게 죽은 교회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게 없다. 그렇다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게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우리 점검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의 설교죠. 그 48절 앞에 47절까지 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복도 얘기했죠. 빛과 소금 대란 얘기도 했죠. 얼음빛 밤을 치고 이판 돌리더라 이런 말도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도 했죠. 또 꾸구단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도 했죠. 그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것이.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모습들은 온전함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온전할 때만. 사람이 온전할 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온전할 때만 오른쪽 밤을 치면 왼편을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밖에는 항상 이 말 헷갈리더만 안 바뀐 말입니다. 사람이 온전할 때만 꾸구단 사람이 거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온전히 우리한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를 못합니다.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요구는 온전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실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죠. 온전과는 거리에 가면 행악자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행위,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될 강도가 우리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 그야말로 온전한 분, 거룩한 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지 못한 온전과 거룩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갈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요구한 온전 거룩, 그걸 내가 다 이루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전과 거룩을 찾을 때 우리가 누굴 앞서면 됩니까? 예수님만 앞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죽게 될 자로 보고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기로 하는 한편 강도죠. 우리를 행악자로 보는 심정, 그게 바로 한편 강도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행위대로 보응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내 육신 사는 것보다도 온전하신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내에서 상한 심정 마음, 그게 바로 온전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온전을 이루신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대로 의로 여김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결국 사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걸 찾지 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없던 얘기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 그게 없었다는 것, 이게 바로 사적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다는 심정, 그 애타는 그 상한 심정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죽어야 될 자로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서 말하는 행위의 온전함, 그게 뭐냐면은 행동이 온전해라 이게 아니고, 다시 말해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동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앞세우는 그 마음이 없는 것, 그겁니다.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행, 자기 행위를 악한 것으로 보고 오직 온전한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온전한 행위예요. 밥을 먹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 이 마음과 밥 먹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온전한 행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그 마음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증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짓기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려니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짓기 회개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잘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몽땅 다 예수님의 은총의 선물인데 네가 끝까지 예수님으로 기뻐와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 힘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네 재주를 자랑하고 네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여기는 그게 바로 온전함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심정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 행위를 악한 것을 보는데 내가 항상 살 때 나를 믿으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4절 보면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여기 보니까 사대 교회에 다 죽었는데 그 속에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함께 다닌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주홍 같은 죄가 뭐같이 일어납니까? 양털같이 이게 된다. 양털같이 죄 용서 받은 걸 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의 피 은혜에서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자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온전한 온전한 것. 내 온전함 말고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걸 믿고 살아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육지로 오면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이죠. 육전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하나 뭘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따로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게 다 주어진 자들. 그게 신자이기 때문에 뭘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따라 죽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복이 다 저와 여러분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님만의 복이라 그 말이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 시한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들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유일한 기쁨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심 말고 다른 것을 기쁨의 대상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님 피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뭔가 또 다른 걸 받으려고 내가 뭘 지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피가 있는데 나를 궁휼하게 주님 피가 다 모든 걸 이루어오는데 뭘 또 따로 바라고 자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흰옷을 입고 사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라면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생명체 그 이름이 흐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뭘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도고 신자라 그 말입니다. 했다 했다 이게 그 사람 평가할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홀가분하게 진짜 자유롭게 땅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저 예수 안에 주님의 피 때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뭘 따로 얻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 홀가분함이 그게 얼마나 그 기쁜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하는 것입니까? 은속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온전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흥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해서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은석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평가는 주님의 용서하심, 그것만 유일한 기쁨의 대상 삼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온전하다, 살아있다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여러분 모이는 은석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진짜, 또 뭘 해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저것 보지 맙시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용서하심, 그것만 기쁨의 대상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건 당연하다는 거. 나는 행악자인데 죽는 게 당연한데,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진짜 우리한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홀가분할 그 일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를 죽은 자로 내가 쳐버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 피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되신 주님 앞에서 나를 굶기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자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은 다 제쳐버리고, 다 의미 없는 거니까 다 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신 주님의 그 피, 그것만 내 기쁨의 유일한 대상 삼고 살아가는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에게서 주님 피 말고 또 다른 것이 기쁨 대상 되어 있을 때, 아, 이게 바로 악한 것이고 주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를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이런 나를 죽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께 합당한 분이고 생명체 기록된 신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그 은총과 그 놀라운 선물은 우리를 홀가분하게 하고 정말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 근데 우린 주의 피를 기쁨을 말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기쁘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를 행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죽어야 될 강도로 보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어야 될 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얻으려고 하고 살려고 발본치기 때문에 주의 피가 기쁨이 아니고 세상 걸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다시금 주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는 그 신자만이 살아있는 신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치게 하시옵소서. 나를 강도로 여기게 하시고 행악자로 여기게 하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 여기게 하시면서 그 속에 주님 피만 오직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